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단에 대한 말씀을 특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 당시에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 말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성령이 밝히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 후일이라고 하는 말은 말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까운 장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머지않아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에 아마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이 미혹의 영이 함께 하면은 분간을 못 합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비진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엉뚱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미혹의 영을 받고 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양심이 바로 화인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질병들이 참 많죠. 질병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심각한 것이 뇌졸중이나 이 마비 증세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요즘은 중풍을 앓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육신의 어떤 마비보다는 양심의 마비, 그 마음이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이 사회가 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루소는 이런 말 하죠. 양심, 신성한 본능이요, 하늘의 소리요, 지성과 자유의 안내자, 선악에 대한 심판자, 인간 본능의 우수성과 도덕성의 근본, 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짐승일 따름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죽으면 모양은 사람이지만은 짐승과 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자꾸 범하게 되면 우리 양심이 마비가 되어진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면 모양은 사람이지만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이 피타고라스가 있습니다. 유명한 수학자죠. 이분의 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하루는 신발 가게 가서 신발 하나 샀어요. 뭐 요즘 같이 뭐 나이키나 뭐 좋은 신발은 아니겠지만은 신발 하나 사가지고 이제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이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내가 누군데 꼭 내일 내가 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신발만 가져가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양심이 착해서 그래 신발 가져오고 내일 돈을 꼭 가져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다음날 돈을 챙겨가지고 갔더니 그 신발 가게 주인이 밤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잘 됐다. 내 신발 공짜로 하나 얻었구나. 그래서 그냥 돈을 주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 신발을 공짜로 가졌다고 하니까 기쁨이 좋았겠죠.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였고 자꾸 살아가면서 신발 신을 때마다 다닐 때마다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아이 내가 신발 값을 안 주고 이걸 신고 다니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그 양심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 신발을 볼 때마다 그 신발이 흉측한 카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좋은 신발이 아니라 아주 그냥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분이 돈을 가지고 가게를 찾아갑니다. 물론 주인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새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전 주인은 죽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전 주인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신발 가게 주인은 죽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그 주인이 살아있어서 이 돈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게 뭐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믿음에서 떠나서 양심이 화인맞전 이런 미혹의 영을 받은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것이 뭐냐? 혼인을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식물도 함부로 다 먹지 말라. 이게 이제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것이 이원론이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것을 추구해야지 이 물질에 관한 것은 우리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래서 결혼도 반대하고 음식도 함부로 먹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이단이죠.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명령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약에 결혼이 필요 없으면 하와 여자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남자들만 쭉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여자들만 쭉 만들어 놓든지.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결혼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는 어떤 직원이요, 봉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하루는 아이고 사장님 봉급 좀 올려주세요. 이거 가지고 장가도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래 알아. 그 돈 가지고 장가 못 가지. 그러나 자네가 조금만 지나면 나한테 참 고마워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이 월급이 많아가지고 장가를 가면은 이제 장가 가고 난 다음에는 부인한테 맨날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아이들 태어나면은 그 아이들 교육하는데 너무 힘들고 아마 자네가 죽을 고생을 할 거네. 그러나 결혼하지 않으면 조금 적더라도 그런 고생을 안 하니까 나에게 감사할 거네, 고마워할 거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건 궤변이죠. 옳은 이야기가 아니죠.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결혼을 안 하면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더 불행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물론 이 소크라테스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악체를 만납니다. 그 부인이요, 너무 악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루는 뭐 강의하고 있으면은 물을 갖다 부으면서 이거 철학을 하고 있으면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러면서 막 깽판 치고 막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이 악한 부인을 만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미국에서 20대 청춘 남녀가 있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60년이 지나서 1997년입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냐면은 그때 이미 80대가 돼가지고 이제 늙어서 요양원에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반대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둘 다 그냥 독신으로 살아온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서 독신으로 살다가 늙어서 요양원에 왔는데 우연히 거기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80대가 돼가지고 그냥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결혼을 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너무 죽고 못 사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해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독신으로 살다가 다 늙어 빠져서 80대 가지고 요양원에 와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 그 아버지가 그 잘못한 거죠. 여러분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이단들은 혼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요, 특히 그 당시에 이단인 에세네파에서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바로 영지주의의 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결혼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좋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식물에 대해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런 그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걸 만들었겠느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나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미국 사람이 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저 시골 동네를 다니면서 어느 장터에서 먹거리 하나를 사요. 5불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싸구려겠죠. 싸구려 먹거리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오는데 미국의 공항 세관에서 그 세관 직원이 그걸 보더니만은 아 세금을 엄청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요 5불 주고 산 거 싸구려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라고 이거 고가의 고급 먹거리라고 그러면서 세금을 엄청 비싸게 물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버릴 수 없고 세금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가서 이것 좀 봐주세요. 내가 5불 주고 싼 싸구려를 사왔는데 아니 세관에서 돈을 뭐 세금을 엄청 이렇게 때렸는데 이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겼더니요. 그분이 깜짝 놀랍니다. 그 목걸이를 이렇게 보더니만은 이거 보통 목걸이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현명경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글씨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됐냐니까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이렇게 됐습니다. 나폴레옹이 자기의 애인 그 조세핀에게 선물한 목걸이예요. 그것이 어떻게 시골의 장터에서 5불에 팔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싸우려로 생각하고 5불 주고 사왔는데 거기에 봤더니 나폴레옹의 이름이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것이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기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이고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죠. 기도 생활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자꾸 나무에다가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이마에서 피가 자꾸 흘리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볼 때 이마에 피가 좀 흐르는 사람 아이고 저분은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아마 부딪혀서 그런가 보다 참 경건한 분이네 다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벽에다가 막 이마를 박아가지고 피를 조금씩 흘려가지고 집을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경건이 경건일까요?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토마스 왓슨이 그런 말 했잖아요. 거짓 경건은 이중적인 죄악이다. 거짓 자체도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두 가지 죄가 된다. 이중적인 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바른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른 경건이 뭐냐?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른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늘 자신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가? 여러분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이 말이죠.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을 내는 것은 없는가? 세상에 어떤 것을 너무 추구하고 그게 욕심에 젖어들지는 않는가? 또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겠죠. 또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아, 내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거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슬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경건 생활을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건 생활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는 것은 이 신앙 훈련을 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의 일에도 그렇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연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 가운데 후쿠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화가예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와서 뭐 간단할 줄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화가에게 나한테 수탁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탁은 그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미룹니다. 일주일 후에 오면은 내가 그려줄게. 일주일 후에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아이고 한 달만 더 연기해 줄게. 한 달 후에 오게. 그 한 달 후에 왔더니 아이고 다음 달에 오면 안 되겠는가. 또 그 다음에 왔더니 아이고 또 다음 달에. 그러다 보니까 3개월, 그러다 보다 6개월,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닭 하나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하는데 3년이 지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자네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3년을 기다리게 하느냐. 어 그래? 그래 그럼 알아서 기다려봐. 그래가지고 이 종이하고 이 저 물감을 가져와가지고 슥슥슥 그려가지고 하나 그려줬어요. 근데 봤더니 너무너무 잘 그린 거예요. 세상에 막 달게 그냥 살아서 금방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생생하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친구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잘 그릴 걸 뭐하러 3년이나 나로 하면 기다리게 했는가 막 그랬더니 이분이 그 친구를 자기 화실로 데려가요. 그 화실 안에 가서 봤더니 그동안 3년 동안 이 수탁을 그리느라고 매일 연습한 그 종이들이 이만큼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연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생활도 이와 같은 연습, 이 신앙생활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연습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7절, 8절에 보면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경건 연습이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 훈련이 있고 육체 연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 연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운동을 하고, 그렇죠, 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 근육도 키우고 해야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도 해야 되지만은 경건 훈련,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연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일을 익숙하게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모든 신앙생활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정해놓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가 앞서는 거예요. 이것이 훈련입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기도를 전혀 안 하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저질러 보다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기도해야지, 훈련이 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기도 먼저 하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런 연습이 바로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연습도 있습니다. 이 건강한 것도 우리가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피아노를 치는 것도 연습 없이 안 되죠. 치고 또 치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연습을 해야 잘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위스의 피아노의 대가인 지그문트 탈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이분은 늘 연습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어느 단체에서 음악회를 하려고 하는데 큰 음악회를 하는데 이분에게 좀 와서 피아노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봅니다. 그 연주회가 언제죠? 아이고 다음 달 1일입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연습을 못해요.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최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 선생님, 그런 피아노 대가이신데 무슨 연습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이 보통 많은 음악가들도 뭐 연주하기 전에 한 3, 4일 일주일만 시간 주면은 뭐 뚝딱뚝딱 잘 하시는데 선생님 같이 대가신데 한 뭐 한두 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저는요 적어도 연주회 할 때에 1500번의 연습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출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루에 그 곡을 50번씩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한 달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 달 1일 날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연습 없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광대가 줄을 타는 것도 연습을 얼마나 합니까? 특히 그 외줄 타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아슬아슬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저 얼마 전에 그 그 저 나이가라 폴 있잖아요. 거기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나이가라 폴을 줄 해놓고 뭐 건너간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 그냥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 줄을 외줄을 타고 그걸 건너가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배우들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배우들 보세요. 대본을 받으면 그걸 막 다 밤새 외웁니다.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됩니까? 표정과 이런 모든 것을 정말로 사람들이 빠져들게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가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도요 연습을 무진장 안 됩니다. 그 걸리면 안 되니까. 소매치기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관의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이 땅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죠. 여러분, 축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축구선수라도 뭐 메시가 유명합니까? 예, 나이가 들면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 축구에서 하다가 이제는 지금 미국에 와 있잖아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미국 축구는 이 유럽 축구나 영국 축구에 비해서는 이건 아주 실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있는데요.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메시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 연습,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참말로 영원한 것이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경건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6절 말씀,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교훈도 물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바르게 살아가는 훈련,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이 그 대부분이 그 신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로마도 그렇지만은 특히 헬라 그리스에서는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 신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이 그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영향으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도 자꾸 신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신화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이적은, 아, 이건 신화야, 빼야 돼. 자꾸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도 그렇습니다. 신화의 개념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 다 없애라.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 이걸 다 버려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죠.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이겠죠. 구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하고, 특히 이 구원한다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그 치리하는 걸 말해요. 잘못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고면하고 또 안 되면은 치리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거 교육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잘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병이 들면. 신앙생활에 영적으로나 병이 들면은 잘하지 못하죠. 두 번째는 영양실조. 하나님 말씀을 늘 잘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영양이 실조가 되면 잘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죽으면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의 전라도 남원에 가면 지리산에 구령포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권삼덕이라는 사람의 그 비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있냐면은 이분이 판소리의 대가인데요. 옛날입니다. 연습을 할 때 이 자루에다가 콩을 잔뜩 담아가지고 그리고 폭포 앞에 가서 이 가져가가지고 이제 판소리 하나를 완창하게 되면 콩 하나를 던졌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득 찬 자루에 든 콩을 다 노래를 부르고 하나 버리고 노래를 다 부르고 하나 버리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몇 년 만에 결국은 콩자루를 다 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덕음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국악하는 사람 이제 덕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막 그 산에 가서 폭포 밑에서 막 노래하면서 폭포 소리 가운데도 쫙 밖에 있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소리를 크게 훈련하는 거죠. 덕음을 했다는 겁니다. 조선 8대 명창이 되고 명창 중에서 대명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포 앞에는 이 권삼덕 씨를 기리는 추모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반복, 훈련, 예,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언가 그거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물리학자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위대한 물리학자가 됐을까? 아인슈타인은 평생 물리학만 연구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소위 말하는 이것이 경건 훈련이죠.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좋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